지금 마이크가 잘 되는데 우리 2부 예배 때는 마이크가 잘안 돼가지고요. 이상하게 목소리가 잘안 들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잘 들리시죠? 네. 맨 뒤에 계신 분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향회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그 주제를 오늘은 좀더 심층 알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순종이 주제였습니다. 순종을 생각하는 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과 더 깊고 친근한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쭤보면 굉장히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을 이뤄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기뻐해야 하는 말씀인데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차원,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질문을 좀 제가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더 가까운 인생을 살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예수님과 더 가까운 인생을 살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교리를 능숙히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크리스천들은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더 바른 삶을 살겠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적 삶을 더 바르게 살자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핵심이에요.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긴밀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긴밀한 관계는 그냥 고착되어 있는,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우 활발하게 유기적으로 성장을 하는 관계가 바로 이 긴밀한 관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관계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신다면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을 예로 들려고 합니다. 혹시 결혼 생활을 말하자마자 조금 굳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배우자와 산 세월이 오래 되었다고 해도요. 저도 35년, 네, 그래 되니까 오래됐죠. 그러나 서로 알고 더 가까워지는 일은 항상 더 나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남편을 다 알고 산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참 모르는 게 있네라는 그러한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최근에 있지 않으세요? 없으셔도 할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관계가 깊어지는 일은 어떨까요? 그냥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과연 예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라고 했다면 그 사귐이 그렇게 그냥 굳어져 있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와 같이 예수님과 더 긴밀한 관계, 친근한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야 하고요. 질문의 답을 알고 바로 이해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축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는 것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답은 주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런 친근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긴밀한 관계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자,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뒤에 스크린이 위가 잘려가지고 제가 잘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돌아보는데요.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한번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순종의 진리를 더 살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이미 믿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를 이미 믿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주님으로 믿었으며, 그래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음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시라면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분에게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지. 적용이 될 게 있고, 아직 크리스찬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는 기다려야 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행하는, 순종하는 거, 그거로 그러면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뭘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것인지 아시죠? 아무도 완전한 행함의 삶을 살 수 없는 것도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영과 혼과 마음을 다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도 아시죠? 또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뭘까요? 그렇다면 순종, 그렇다면 믿는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순종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과의 더욱 친근한 사귐을 경험해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과의 더욱 친근한 사귐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이제는 더욱더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편애하시나?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사랑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더욱더 친근한 관계, 더욱더 예수를 더욱더 친근하게 알고 주님과 더욱더 긴밀히 동행하는 그 삶은 순종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 그 순종 그냥 그러면 따라 뭘 하라는 건가? 거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순종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제자들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기 원하셨을까요? 비극이야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죠. 용기를 주시기 원하셨어요.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부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너무도 놀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들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환란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잘 아셨어요. 그들은 그 환란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어떻게 깊은 사귐을 경험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귐의 열쇠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우리 아까 읽으셨는데 전반절만 잠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 처음 이 말씀을 대하면 금방 오는 느낌이 어떠세요? 아유, 순종 부담스러워.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키는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마치 남녀간에 사귈 때 상대방이 말을 이렇게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날 사랑한다면 딱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떠세요? 그 뒤의 내용은 뭔가 부담스러운 말이 되겠다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뭔가 날 움직이게 하려고 날 사랑하면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게 아닌가 금방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설마 우리들에게 부담을 팍팍 주시면서 네가 날 사랑한다면 순종하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 다른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데 뭘까요? 왜 순종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순종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지금 이 말씀은 마치 주님이 우리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순종하는 정도를 테스트해보겠다, 시험하겠다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을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이 말씀은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까? 에휴, 순종은 해야지.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렇다고 순종이 쉬워. 그냥 누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는데 그 말이 진리야. 뭐냐면 신앙생활은 중간만 가면 돼. 아,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그걸 하고 살겠어. 이런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는 주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긴밀한 친밀한 닮아가는 그 삶을 기대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앞에 놓고 기대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면 신앙생활 부담스러워집니다. 주님을 좀 더 알고 동행하는 일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따르고 더 가까이 동행하고 싶어도 아이 순종이라는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각종 종목의 순종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죠. 순종의 목록들을 잘 알고 시험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든지 그냥 구원받은 거로 족한 거로 알고 그렇게 지내는 것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그냥 중간 정도 가는 거, 중간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정도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혹시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나도 열심히 해봤는데 그냥 중간만 가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분들을 미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도 그런 트랩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이 말씀대로 해버리는데 그거 뭐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그러나 순종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고 친밀하게 사귀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듣고 살았는데 항상 전하고 살았는데 항상 안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누가 원하는 생각일까요? 그게 예수님 원하실까요? 내가 원할까요? 그럼 누가 원할까요? 영적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순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잔뜩 겁에 질려 있었어요. 자꾸만 또 죽으신다고 하고 떠나신다고 하고 그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멘붕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더 얹으려고 순종의 테스트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 전혀 아니었을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들을 그렇게 어떤 테스트하라고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은 아직 다 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는 일들을 내가 잠시 떠나더라도 계속 너희들이 할 때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 일들을 계속 행할 때 그 일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를 단단히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관계를 단단한 접합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그래서 격려예요. 그게 그래서 소망이에요. 23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강조하세요. 더 강조하시면서 더욱더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의 풍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 무슨 일 하셨죠?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죠?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 행한다? 그렇게 언제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아버지와 연합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을 할 때 누구와 연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근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과도 함께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사랑받는 자녀의 삶 속에 함께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볼 때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며 산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일하는 사회의 많은 일들에 고립되어서 살고 있다는 두려움, 불안함,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세상은 원래 처음부터 혼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우리가 이 말씀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언제 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셔? 궁금하시죠?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한 분이 오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16절의 말씀을 보시죠. 14장에 성경 보셔도 좋고 스크린에 있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오늘은 성령님이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확신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순종하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더욱더 긴밀한 사귐, 친근한 만남을 위해 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계시기를. 아버지의 뜻은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이 순종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픈해 계세요. 우리에게 찔끔찔끔 뭔가 주고 안 되면은 닫아버리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너에게는 뜻이 정해져 있으니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오픈함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할 필요가 없죠. 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거구나. 당시 제자들은 이것을 충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마셨을 때 그날에 우리가 이제 20절에 말씀 아까 보셨는데 그날에 너희는 하고 그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날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던 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신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날로부터 우리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와 더욱더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연합이라는 것,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짜 하나님의 형태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요. 그런 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 한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거라든지 그 말투가 나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내 친구는 멀리 지금 떠났지만 그 친구가 기억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없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하고 그렇게 흡사해? 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도록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잘못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성령의 역사가 막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뭐 순종하라고 그렇게 불편하게 했는데 성령님이 오니까 내가 외적인 어떤 충격도 있고 막 그렇게 된다. 이거 왜 그렇죠?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고 은사를 또 허락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니지 않았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발휘하는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 통해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올해 저희가 순종함으로 수확을 거둔 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 순종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내 인생에 수확이 정말 있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할 때 예수와의 연합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얘기하지 못했던 그 수학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수학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와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워치만이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워치만이 아시죠? 아신 분들이 있고 뭐 교회 도서문고에도 있고 하는데요.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중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설교가였고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명심하고 살 때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예가 참 좋아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 주머니에 일불이 들어있다면 그냥 뭐 조심성 없게 거리를 활보할 것입니다. 뭐 마구 그냥 걷다가 1불짜리 뭐 흘려버린다고 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1불 잃어버렸다고 난리 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의 주머니에 10,000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걷는 게 달라질 겁니다. 조금 걷다가 멈춰 설 겁니다. 주머니만 주고 주변을 경계해서 보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유는 당신의 보물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물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실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를 상실해 가요. 모든 것이 너무도 종교적이 되어버려요. 엑사이트먼트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냥 익숙한 일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보물처럼 여긴다면 우린 순종의 삶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어느 때보다 더욱더 민감하게 좀 기억하시면서 살아보시기 바래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린 다음에 그냥 즉각적으로 주일 오후서부터 또 일상생활이 반복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셔야죠. 일상은 우리가 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을 멈추고 잠시 멈추는 그런 일들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매우 질책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멈춰쓰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할 때 가능해요. 마구 치닫고 가면 앞만 보이고 옆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일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위해 수고를 다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